케이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아빠 육아 일기. 육아휴직이 가르쳐준 것들. 2. 힐링 캠핑 일기. 내 따뜻한 이웃. 3. 행복 일기. 삶의 방학을 끝낸 엄마의 행복. 1. 아빠 육아 일기. 육아휴직이 가르쳐준 것들. 조만간 팝업 키친 여는데 일일 설거지 아르바이트 할래?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옥수동에서 식당 겸 작업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물었다. 통장의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카드 명세서 숫자는 그대로였고 대출 원리금도 내야 할 때였다. 이런 상황을 먼저 경험한 지인의 조언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마통을 개시할 줄은 몰랐다. 좋지. 내가 설거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호기롭게 대답하곤 5월의 어느 주말로 아르바이트 날짜를 정했다. 알고 보니 설거지 아르바이트는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었다. 설거지를 잘 하려면 손님이 식당에 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작은 규모의 업장이라 일부 손님을 직접 응대하며 주문을 받았고 간단한 음료는 직접 만들어 서빙했다. 내가 씻어야 할 그릇을 누가 가져다 주지 않으므로 홀을 둘러보며 알아서 그릇도 치워야 했다. 설거지는 눈치껏 틈틈이 하거나 바쁜 시간대가 지난 뒤 한꺼번에 처리했다. 내 퍼포먼스는 주방 구석에 있는 두 개의 개수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에게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씻을 게 없는 깨끗한 개수대를 뜻했지만 그날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결국 그날 일당을 받지 않았다. 접시 깨트리는 걸 제외하고는 결제 실수, 주문 누락 등 업종에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실수를 해서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대신 일당보다 훨씬 값진 걸 얻었다. 육아와 집안일을 대하는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의 관점에서 지난 육아휴직 3개월의 시간을 회고해 봤다. 육아휴직 첫째 달은 이를테면 개수대에 접시가 쌓여만 갔다. 내가 지금 접시를 닦아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몸은 주방 바깥을 서성였다. 일하던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나만 지쳐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찾아왔다. 둘째 달부터는 접시를 본격적으로 닦자고 다짐하는 한편 왜 나만 닦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독박 육아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마침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 중인 사업으로 한창 바빴다. 둘 다 피로가 쌓이면서 마찰이 생겼다. 셋째 달이 되어서야 나는 개수대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이제 내 손님과 업장이 보인다고나 할까?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집안일을 외부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육아 일기도 쓰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니 휴직 초반에는 나를 더 신경 썼다면 이제는 15개월에 접어든 아이의 보호자로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 아이 눈높이의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재밌는지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지 알게 되었다. 공동 육아방, 학교 앞에 다른 부모가 보이고 아이와 있을 때 계속 스마트폰만 보는 어른을 보면서 나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3개월을 매일 반복하면 나름의 요령과 의미가 생긴다. 육아와 가사노동도 마찬가지다.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설거지만 하는 일이 아니듯 육아도 아이만 본다고 끝나지 않는다. 주 양육자로 지낸 덕분에 가족 구성원과 집안이 돌아가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육아에 몰입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동안 싱글 동료들과 소통하는 데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메신저에서 나의 답변이 늦어지니 한 동료는 아니 이 정도면 답장 오는 수준이 거의 편지 아닙니까? 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팀원 하나는 육휴 첫날 잘 즐기셨나요? 라고 묻기도 했다. 그땐 나도 모든 게 혼돈이라 즐기다뇨 라고 되물을 뻔했지만 이제는 허허허 웃으며 답할 수 있다. 지금이 참 좋아요. 이 시간이 언제 또 오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워밍업을 마쳤다. 앞으로 남은 9개월이 기대된다. 이상으로 아빠 육아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힐링 캠핑 일기. 내 따뜻한 이웃. 정말 괜찮겠어요? 휴양림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나도 망설였다.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휴양림 직원이 철수를 권하는 마당에 캠핑장에 남겠다는 한 것은 잘한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런 나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피듯 휴양림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계곡물은 급하게 불어났다.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퍼붓는 빗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휴양림 직원은 비가 더 내리면 캠핑장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잠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 며칠 동안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 소리에 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남겠다고 했다. 이비를 맞으며 텐트를 걷는 일이 까마득했다. 어차피 며칠쯤 푹 쉬겠다는 생각으로 왔으니 설령 다리가 물에 잠겨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식량은 충분한지 묻고는 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에 돌아섰다. 직원이 돌아간 후 캠퍼들은 철수를 서둘렀다.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듯 서두르는 폼이 마치 텐트 빨리 걷기 대회라도 벌이는 모습이었다. 한편으로는 비에 쫄딱 젖은 채 텐트를 걷는 모습이 측은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읽다가만 책을 펴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캠핑장이 궁금했다. 사람들은 텐트를 모두 걷었을까?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문을 조금 열어보니 계곡을 따라 일렬로 질비했던 텐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다들 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다. 애초부터 혼자인 것과 사람들로 왁자지껄하다 홀로 남겨지는 기분은 사뭇 다르다. 서운하기로 치자면 뒤의 경우가 몇 배 더하다. 아쉬운 마음에 캠핑장에 한 번 더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모두 떠난 게 아니었다. 반대편에 텐트 한 동이 남아있었다. 누굴까?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도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텐트의 존재를 확인하자 조금은 안심이 됐다. 동지가 생긴 기분이었다. 사실 귀가 멍할 정도로 우렁찬 계곡물 소리에 약간 겁을 먹은 참이었다. 안전한 곳에 텐트를 쳤다고는 하지만 계속 불어나는 계곡물을 보면서 오늘 밤이 걱정됐다. 그 텐트의 주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30대 후반의 남자와 아내, 그리고 두 딸까지 있었다. 그는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사이트를 구축했고 텐트도 방수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왜 남았을까? 휴양림 직원의 경고를 뒤로한 채 이곳에 남기로 작정한 사내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더군다나 가족과 함께이지 않은가. 가장이라면 누구나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그런데도 그는 모두가 철수한 캠핑장에 남았다. 왜 그랬을까? 사내를 만난 것은 취사장이어서였다. 이른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도 설거지통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 동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가족만 남을 줄 알았는데 함께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문을 트고 나서 우리는 저녁 준비도 미룬 채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몇년 전부터 캠핑에 재미가 들려 동호회도 가입하고 장비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장사를 했다. 한 달에 한번 평일에 쉬는데 그때는 밀린 잠을 자기 바빴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여름휴가였다. 이때만큼은 일주일쯤 휴가를 내 캠핑을 가기로 온 가족이 굳게 약속했다. 그렇게 기다려온 캠핑인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떠날 수 없었다고 했다. 오늘 철수하면 올해 다시는 캠핑을 할수 없을 것이었다.
캠핑이 그리 좋으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빠 노릇을 하는 것은 캠핑 왔을 때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책을 읽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불어난 계곡을 의식하고 있었다. 가끔 텐트 문을 열고 수위를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도 수시로 계곡을 확인했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눈빛으로 격려했다. 분명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단둘 뿐이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애초부터 아늑한 잠은 글렀다. 계곡물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그 소리에 다시 잠이 깼다. 그렇게 자다 깨기를 반복하다 끝내 까무루 잠이 들었다. 눈을 떴다. 텐트 밖이 환했다. 다행히 밤새 안녕이었다. 텐트에 우수수 떨어지던 빗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문을 열었다. 자욱한 안개가 앞산에 겹쳐 있었다. 비 온 뒤라 초록이 더욱 짙었다. 그 안개를 밀치며 아침 해가 솟고 있었다. 내 텐트와 함께 캠핑장을 지킨 또 하나의 텐트 문도 열렸다. 사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 아침 해를 가리켰다. 사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와 나는 절친한 이웃사촌이 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힐링 캠핑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 일기. 삶의 방학을 끝낸 엄마의 행복. 내 기억 속 엄마는 땀 혹은 물, 어쩌면 두 액체가 뒤섞인 것처럼 늘 축축히 젖어있는 모습이었다. 엄마의 직업은 동네 목욕탕에서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는 세신사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가 끝나면 집 대신 목욕탕부터 찾았다. 옅탕 탈의실에 앉아 동생과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며 엄마를 부를 일이 있으면 물방울 맺힌 창을 똑똑 두드렸다. 그러면 축축하게 젖은 속옷을 입은 엄마가 잠시 일을 놓고 밖으로 나왔다. 어린 눈에도 그 모습이 너무 고단해 보여 엄마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코로나로 대중목욕탕 영업이 힘들어졌을 때 이젠 진짜로 엄마가 쉴 수 있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였다. 실습을 하고 돌아온 어느 밤 등이 너무 아프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일이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는 허리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다.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가 검사를 받아보자 요파남 2기 진단이 내려졌다. 신장 제거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셨던 엄마는 결국 일을 그만두셨다. 엄마의 병으로 시작된 휴가였지만 우리 식구는 처음으로 엄마를 온전히 차지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떨어져 사는 나는 아무 때나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빠와 동생은 엄마가 맞아주는 집으로 퇴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우려와 달리 항암 치료도 식이 조절도 잘 버티던 엄마가 가장 힘들어한 건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었나 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엄마는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해 요즘은 동네 어르신 집에서 매일 3시간씩 일을 하고 오신다.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하지만 모처럼 다시 생기가 도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엄마의 웃음이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커진다. 이상으로 행복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행복한 디저트 타임 한국인의 여름 디저트 2. 자의 시간 한여름에 피는 연꽃차 3. 반려식물 처방 서로 나누는 기쁨이 커질 때 사과나무 행복한 디저트 타임 한국인의 여름 디저트 팥빙수. 언젠가부터 팥빙수를 변형한 다양한 빙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망고가 수북이 올라간 망고 빙수를 비롯해 커피 빙수, 캐러멜 빙수, 딸기 빙수, 와인 빙수, 눈꽃 빙수, 요거트 빙수 등 얼음 위에 쌓은 재료가 곧 빙수의 이름이 되는 시기다. 골라먹는 재미가 생기다 보니 해마다 여름이 되면 신 메뉴를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빙수 중에서도 나의 베스트는 언제나 팥빙수다. 팥빙수라고 해도 다 같은 팥빙수가 아니다. 팥빙수 맛집에 가보면 그들만의 레시피대로 재료들을 조합한다. 조립도 모두 다르다. 팥의 밀도와 농도의 차이는 물론 설탕과 소금의 양, 얼마나 졸였는지, 어디서 구매했는지, 어떻게 보관했는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결국 손님 앞에는 겉보기엔 똑같은 팥빙수 한 그릇이 놓이게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연유 혹은 시럽, 우유, 얼음, 떡고명 등에 따라 맛이 판가름 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팥이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팥의 최대 소비국이다. 사시사철 먹는 단팥빵 이외에도 겨울에는 호빵과 팥죽, 여름에는 팥빙수로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양갱, 쿠키, 케이크와 같은 고급 디저트의 재료로도 팥이 각광받고 있으며 대형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는 팥 아이스크림도 출시했다. 한국인들의 팥사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무려 기원전 1900년 전부터 기원전 300년에 해당하는 민무늬 토기 시대부터 팥을 재배해왔다. 이토록 팥은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식용해왔고 또 매우 친숙한 곡물로 자리를 잡았다. 팥빙수의 기원. 말 그대로 얼음을 으깨 먹었다는 빙수의 기록은 기원전 3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 나왔다. 송나라 시절에는 복날이면 황제가 밀사빙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꿀을 넣은 달달한 팥이 들어갔다고 한다. 11세기 일본에서는 얼음이 늦게 녹도록 금속 그릇에 얼음을 담았고 직즙을 뿌려 먹었다고 전해진다. 한국은 얼음을 갈거나 으깨어 먹기보다 더운 여름 과일을 시원하게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 정도가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디저트 개념의 빙수는 20세기에 들어 처음 소개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담으로 어린이날을 만든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이 딸기 빙수를 좋아했다고 한다. 복날의 빙수 한 그릇. 굳이 지구 온난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여름 나기가 힘들어진다. 밖에서 한 시간 이상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온 몸이 녹을 것만 같다. 그리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지혜롭다. 초복과 중복, 말복을 만들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복다림 음식으로 풀어주었으니 말이다. 대부분 복날이면 삼계탕을 비롯한 원기 왕성한 한 끼를 떠올리지만 나의 복다림 메뉴는 다름 아닌 팥빙수다. 한국인의 식생활 폭이 넓어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정량보다 더 많이 먹고 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나머지 밥은 밥이고 디저트는 디저트로 구분하고 있으니 과하게 먹으면서 늘 먹을 것을 생각한다. 나는 복날마다 빙수를 먹어왔다. 복날 점심은 소박하게 끝내는 대신 한 그릇을 다 비우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팥빙수를 먹는다. 마치 나만의 의식과도 같다. 빙수 애호가인 내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팥빙수 맛집을 소개한다. 조합과 송편으로 소문난 병과점 합이 그 첫 번째 주인공. 이곳의 팥빙수는 옛날 밥그릇 모양의 커다란 사발에 나온다. 수북한 얼음 위에 인절미 두 덩이가 올라가 있고 노수저와 함께 제공된다. 이곳의 빙수가 남다른 이유는 재료부터 세팅까지 오래전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셨을 법한 재료와 감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유자를 넣은 센스와 쫄깃한 인절미 또한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합은 서울 원서점과 청담점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 팥빙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원서점뿐이니 참고할 것.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카페는 맛있는 강정으로 인기 있는 강정이 넘치는 집으로 한과와 떡, 수정과와 식혜 등의 전통 다과를 제조하고 있는 곳이다. 감사하게도 이곳에는 1인분의 팥빙수도 판매하고 있다. 빙수 카페에 가면 적어도 두 명 이상 퍼먹어야 하는 양이라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강정이 넘치는 집은 혼자서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소신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의지가 담긴 가게로 알려진 만큼 재료에 대해서도 믿음이 간다. 그 믿음은 맛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쫄깃한 인절미와 대추 강정, 팥과 함께 들어간 얼음의 조합은 왠지 건강한 얼음 과자를 먹는 기분이다. 달지 않은 견과류 덕분에 고소함은 배가 된다. 이상으로 행복한 디저트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차의 시간. 한여름에 피는 연꽃차.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 대청에 앉아서 뜨거운 여름을 피한다. 더운 계절에도 이열치열로 뜨거운 차를 마시기도 하지만 여름에 나는 주로 냉침을 하거나 급냉을 하여 차를 마시는 편이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땐 몸에 열을 낮춰주는 녹차나 철관음과 같은 차들을 골라서 마신다. 한창 더위에 무기력해질 때는 차를 매번 우려 마시는 것도 지치기 마련이다. 그럴 땐 차장에서 커다란 연지를 꺼낸다. 연지는 자기로 만든 커다랗고 우묵한 볼 같은 그릇을 말한다.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 계절에 피는 연꽃차를 마실 때 아주 유용하다. 연꽃은 7월 말 8월 초에 핀다. 연꽃이 피기 전 봉오리가 젖을 때 따서 그해 마시기도 하고 진공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그 다음 해에 마시기도 한다. 묵혀둔 연꽃차와 올해에 난 연꽃차는 맛이 조금 다르다. 묵혀둔 연꽃차는 숙성된 진한 꽃향과 은은한 단맛이 들고 올해 난 연꽃차는 꽃에서 나는 비릿함이 살짝 느껴진다. 그래서 연꽃은 연꽃대로, 녹차는 녹차대로 우려서 블렌딩해서 마시기도 한다. 연꽃의 은은한 꽃향과 녹차의 맑고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 차를 또 다르게 즐길 수 있어 좋다. 더위가 시작되면 연꽃차를 언제든 마시기 위해서 준비해 둔다. 연꽃차를 마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연지에 연꽃의 잎을 하나하나 피워가면서 물을 부어주는 방법이다. 처음엔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나서 얼음을 많이 부어주면 시원하게 연꽃차를 즐길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른 새벽에 연잎에다 녹차를 담아 묶어두었다 연꽃을 따서 차를 우리는 방법과 연꽃을 따서 녹차와 함께 밀폐된 용기에 넣어 열흘간 냉장실에 넣어둔 뒤 꺼내 녹차만 차나무에서 딴 잎을 이용하여 우려 마실 수 있는 찻잎을 만드는 과정인 제다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연향이 가득한 차맛을 느낄 수 있다. 연지에 연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여름이라는 계절을 느끼곤 한다. 손잡이가 긴 조롱박의 둥근 부분을 잘라서 만든 표자로 뜬 차 한 잔을 마시면 입안 가득 은은하게 올라오는 연꽃향과 달달한 맛에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위를 잊게 한다. 연꽃차는 잠시 무더운 더위를 피하고 여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한여름에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듯이 연꽃차를 나눠 마시며 여름 더위를 날려보내길 바란다. 이상으로 차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 처방, 서로 나누는 기쁨이 커질 때. 사과나무. 작년 봄 작업실을 구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중개인은 같은 건물에 점포 하나가 비어있다며 얼른 계약하라 권했다. 건물 주인도 좋은 사람이고 터도 좋은 곳이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잘 된다고 설득했다. 비과학적인 말이지만 나는 터가 좋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이전 사무실도 이 말을 듣고 계약한 곳이었다. 그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들은 모두 건물을 구입해 나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계약했고 나도 곧 주택을 구입해 나왔으니 그 공간은 진짜 복된 기운을 갖고 있었나 보다. 이번에 추천받은 공간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테라스가 널찍했다. 중개인은 연신 건물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건물 앞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한 그루는 사과나무고 다른 한 그루는 감나무였다. 두 그루 모두 사랑을 많이 받아 잎이 반짝거렸다. 그곳이 어디든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담아 관리한다는 의미이고 생명을 살뜰히 관리하는 곳이라면 무엇이든 그렇게 챙기리라 안심이 되어 마음이 기울었다. 이사 후 작업실 앞 테라스에서 식물을 길렀다. 실내에서 물을 주며 쓰다듬으며 비료를 주며 애지중지 돌봐도 바깥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자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수돗물 주고 하룻밤 지나 바라보는 잔디와 비 맞은 다음날 잔디를 비교해보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된다. 수돗물 먹고 자란 잔디가 마지 못해 웃는 어색한 얼굴이라면 비 맞은 잔디는 장난기 가득 품고 활짝 웃는 얼굴이다. 테라스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세 개의 시절을 지나면 식물이 마치 요양이나 한 것처럼 줄기가 튼실해진다. 얼마 전 태풍이 예보돼 있던 날이었다. 점심 먹고 와서 화분을 작업실로 옮겨야지 계획하고 식사하러 나갔다 온 사이 화분은 옆으로 넘어져 금이 가 있었다. 내 심장도 좌심방과 우심방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식물을 얼른 다른 화분으로 옮겨주고 빈 화분은 실외기 옆으로 치워두었다. 볼 때마다 치워야지, 치워야지만 먹으면서도 날카롭고 큰 화분을 혼자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마음속으로는 100번도 더 처치했을 화분이 깜쪽같이 사라졌다. 지피는 구석이 있었다.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혹시 테라스에 있는 화분을 치워주셨나요? 아유, 제가 치우려 했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힘들 것 같아서 도와준 건데 뭘.
나는 가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테라스 바닥에서 물 청소한 자국을 발견한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이슬을 맞은 불숲처럼 촉촉해진다. 대롱대롱 맺힌 푸른 열매. 작년엔 작업실 앞 사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았다. 건물 주인은 나를 만날 때마다 양미간에 주름이 지도록 나무 걱정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꽃이 피지 않은 나무는 사과를 한 알도 맺지 못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인지 조마조마했다. 잎도 몇 장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올해는 사과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 멀리서 보면 꼭 작업실 앞에 초록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았다. 볼 때마다 일본 지브라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처럼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예쁜 사과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나 싶더니 어느새 잎사귀 사이로 동그란 사과가 맺히기 시작했다. 산책하던 동네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지 어머 사이구인가? 사과지 사과. 하며 지나가는 목소리가 과일처럼 달콤했다. 살고만 하던 사과는 이제 조막손만 해졌다. 비가 올 때마다 쑥쑥 자라는 사과나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만큼 사과 맛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자랐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작업실 코 앞에 있는 사과나무라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따먹으면 법적으로 송교가 되기에 그리운 님처럼 오매불망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던 며칠 전 사과나무 앞에서 건물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작년엔 그리 걱정하시더니 올해는 사과가 많이 열렸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니 반가운 대답으로 돌려주셨다. 작년엔 내가 약을 잘못 줘서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과가 빨갛게 되면 사장님도 하나 드시고 나도 하나 따먹고 그러지 뭐. 어머나, 이 사과 빨갛게 익나요? 보기도 아까운 사과를 제가 먹어도 되나요?
그럼 당연히 나눠 먹어야지.
사과 한쪽을 기꺼이 나누려는 주인의 인심에 튼실한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내 아이인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연둣빛 사과를 보기만 해도 가슴 속은 감사와 사랑으로 새콤달콤하게 무르익는다.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날 분명히 한 뼘 더 자라있는 초록 사과. 사과가 빨갛게 익기를 기다리며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불규칙하고 제멋대로인 것 같아도 자연이야말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순환하며 나누고 균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간다. 이상으로 반려식물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2022년 8월 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2022년 9월 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김영대입니다. 감사합니다.